오늘 말씀 같이 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주인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서기를 원하고 주님만 온전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그 말씀이 힘이 있어 우리들의 심령을 깨닫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가대 아주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참 그냥 준비한 게 아니라 그동안 연습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 성가대와 또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모두를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귀한 찬양 그리고 감동을 주는 그런 찬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가대를 보는 시각이 새삼 달라지곤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볼 때는 전혀 그런 목소리나 찬양이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성가대가 귀한 찬양을 부르는 거 보면 신기하다 싶습니다. 이게 원래부터 그렇게 개인마다 그런 놀라운 재능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성가대에 들어가면 그렇게 변하는 겁니까? 들어오면 변하는 겁니까? 우리 뭐 양정호 집사님이나 이인철 집사님이 들어가도 변할 수 있을까요? 예. 네.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우리 두 집사님이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나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 이런 역할로서 계시다라는 것 자체가 참 축복이고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어느 국민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국어 시간에 단어의 뜻을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단어를 맞추는 문제를 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듣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혼자 떠드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그랬더니 한 어린아이가 손을 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선생님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봤다면 여러분들은 네, 목사님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고 부활주일날 이렇게 온 만큼 또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하고 또 금요일날 성금요일 예배도 함께 드리고 또 미디어 금식하신 분들도 있고 또 금요일날 3시까지 금식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을 주도하고 또 인도하고 책임지고 또 가야 하는 저로서는 지난 한 주간이 거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부활하려고 합니다. 막지 마십시오. 그러나 부활을 하되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전에 살던 죄의 몸으로 부활을 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아주 주된 내용이라고도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게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맘때쯤 되면 어디선가 나타났는지 이 토끼들이 날뛰고 설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도대체 부활절날 왜 토끼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물어봐도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서 오신 날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도 어느 순간부터 노망든 할아버지와 변종 사슴이 나타나서 날뛰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그 성탄절의 주인 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몰아내고 다시 그 대신 그 주인 자리를 꿰차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도 그럴 가능성이 앞으로 수십 년 후에는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힘있게 선포하고 그 부활의 의미를 분명히 아는 그 책임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부활신앙, 이것은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이 기독교는 무너지고 맙니다. 기독교가 무의미해지고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본문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될 것이며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 가운데 분명히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들에게도 그 부활이 적용되며 우리는 새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다름이 가장 잘 증거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장례식장이죠. 장례식장에 가면 인간으로서 그 죽음을 맞이할 때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있죠. 부활에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 기대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나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분명히 적용되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갈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부활이 꼭 그 장례식장이나 그 막바지에 가서 죽음에 다다러서만 발휘되는 효력이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에서는 발휘되는 효력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부활의 보상이 무엇인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라고 하면 종종 이런 경우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어떤 하나의 지적 동의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장차 죽으면 부활을 할 것이다 라는 습득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정도로만 부활신앙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요 진리이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무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우리도 부활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이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우리 인간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죠. 그 운명을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없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써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 우리가 그 고난주간 특세를 통하여서나 지난 금요일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거듭거듭 확인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음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서 왜라는 질문을 거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라는 질문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래적인 어떤 소망의 초점만 맞춰져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이 부활이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서는 크게 생각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왜 부활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하여서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이전의 삶과는 다르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새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그러면 지금까지 뭐 부활절날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을 지켰습니다만 부활절 그러면 우리는 너무 많이 감격이나 기쁨에만 초점과 강조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그 무덤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다. 우리 믿는 자들도 앞으로 부활할 것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얼마나 기쁜가? 물론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죠.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이미 약속으로 소망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강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 부활절 되면 우리가 그저 기뻐하고 감격하면 이 부활절을 잘 지키고 넘어가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부활절은 그저 이렇게 기쁨으로 지내면 끝나는 당일 행사로만 생각되기 쉬운 거죠. 이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앞으로 남은 1년 12달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그 냉정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좀처럼 생각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가 못 살던 시절에 소학교 시절이나 국민학교 시절엔 우리 어린 그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용하고 필요한 좋은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학용품이었습니다. 그렇죠? 연필도 미제 그러면 왔다죠. 뭐 연필, 지우개, 필통, 뭐 가방 이런 게 가장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 자녀를 위해서 연필과 이렇게 학용품을 사줬어요. 그러면 그 자녀는 마음에 기쁨이 있고 정말 감격이 있죠. 그러나 부모가 그 학용품을 사줬을 때에는 거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그 학용품을 가지고 이제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부모가 공부하는 자녀를 위해서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방을 만들어준 겁니다. 아주 아늑하고 쾌적하게 방해받지 않도록 창도 방음창으로 해가지고 공부방을 만들어줬어요. 없던 자기 방이 생겼으니까 이 자녀는 너무나 좋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죠. 그러나 다른 면으로 볼 땐 이 자녀는 죽었다고 복창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죽어라고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모의 뜻을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질 수 없던, 예상할 수 없었던 그 분명한 새로운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는 기뻐해야 할 것이고 감격해야 할 것입니다만, 그 생명을 주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 책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학용품을 이렇게 사줬는데 그 아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연필이 생기고 지우개가 생겼구나. 그래서 학교 가서 애들하고 지우개 싸움하고 연필 싸움해서 따먹게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 그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해봤습니까? 다 모범생들만 모였나? 예? 부모가 공부방을 마련을 해준 거예요. 예? 기쁘고 좋죠? 왜 기쁘고 좋은가? 아, 이제 실컷 잠을 잘 수 있겠구나. 이제 부모님 안 보는 데에서 딴짓거리 할 수 있겠구나라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시킴으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그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 생명을 얻고 나서 야, 이제 천국 갈 수 있겠다, 이제는 내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겠다라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 얼마나 그 주신 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준 어떤 보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죽 써서 개준 격이 되지 않는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부활을 이루시고 새 생명을 주신 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부활 안에는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봤습니다만 35절 한번 보시죠. 35절부터 44절까지 우리가 또 한번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시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35절부터 44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갓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 오늘 부활절 연합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미 이 본문을 오늘 아침에도 한번 읽으셨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씨를 땅에다가 묻으면 이 씨가 죽어야만 거기서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씨를 심을 때에 장래의 형체를 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씨라는 것과 그 씨로 말미암아 얻어질 열매라는 것은 서로 모양이 다르죠. 열매와 그 씨가 모양이 같은 것은 없습니다. 배와 배 씨는 다르고 수박과 수박 씨는 다르고 사과 씨는 다른 것입니다. 거기에 씨를 심었는데 그거랑 전혀 다른 형체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며, 또 뭐예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얻으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얻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불연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복음은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가 전혀 확연하게 다른 불연속성과 단절된 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이전에는 생명이긴 생명이되 죽은 생명이죠. 부활 이후에는 참다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그 부활을 소유한 부활신앙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에 있어서는 분명한 불연속성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의 삶과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의 삶이 어떤 단절된 느낌의 분명한 다른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살았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거룩과 진리로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삶이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한번 보죠.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3절과 4절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6장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것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했을 때에는 이전에는 나 혼자서 살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된 삶을 살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하는 그 의미는 우리의 가졌던 그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며 살던 우리의 삶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지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입으로 마음으로 고백할 때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벗어나서 무엇을 하려고 벗어났느냐라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얻은 그 새 생명을 따라서 살기 위하여서 벗어났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또 사망에 대하여서 자유한 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에 대하여서 또 살아갈 그 가능성과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보통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많이 생각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좀 어떤 면에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자유도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적극적인 개념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유의 의미입니다. 지난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1970년대, 80년대에 보면 여러 사회의 어떤 부르주아의 어떤 그런 부유층에 반대해서 어떤 가난과 빈곤과 억압과 무지와 질병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기 위한 투쟁을 했던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자유는 무엇을 위하여서 무엇을 위하여서 필요한 자유인 겁니까? 그것은 인간된 고귀한 삶을 위하여서 자유가 필요한 것이죠.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고 속박에서 벗어난 자의 삶이라고 하면 그것이 온전한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에 보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그 삶을 보면 온갖 더럽고 거짓된 일들을 행하고 마약을 행하고 쾌락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유인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 방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위한 자유도 가져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이제는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되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격하는 데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의 뜻을 따라서 그 책임이 무엇이고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TV나 주위의 사람들을 보더라도 어떤 불의의 사고나 아니면 불치병으로 인하여서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기적적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 상황과 가정 속에서 그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죠. 내가 이전에 헛되게 살았던 그 삶에 대하여서 이제는 뭔가 좀 다르게 남을 위하여서 정말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름 그 마음 가운데 다짐이 있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 정말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자의 삶에서 이제는 변화를 받아서 새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거룩과 진리와 생명으로 가는 그 길에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열린 삶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자들이 부활로 말미암아 가지는 복이요 특권이요 보상인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 진리와 거룩으로 가려고 가려고 하더라도 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길이 열려진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우리 신자들이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에 대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시냐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더 이상 우리에게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죽은 이후에 우리에게 효력이 나타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그 부활하심을 믿는 그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완전히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혀 단절된 삶, 전혀 불연속적인 그런 신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의 신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